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의 120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오늘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 기업과 합자 기업, 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한 긴장 고조를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히 다음 달 경기를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자국 축구대표팀의 방문도 금지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공식 해산하고 다음 달 10월 22일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베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헌법 개정 문제와 소비세 인상분 사용처 변경 문제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보수 세력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전국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등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해산된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의회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수도 베이징에는 다른 지역 소속 공안 병력 수천 명이 추가 배치됐고 베이징 내 공안 요원들의 휴가는 이달 초부터 모두 중지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는 어제 베이징시가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이치 서기는 또 각종 유해 정보와 정치적 루머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대회 기간 중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티베트에 대한 외국인의 방문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당 대회에 앞서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장의 생산 라인도 규제할 계획입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내년도 난민 수용 인원을 최대 4만 5천 명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난민 수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민법이 발효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016 회계 연도에 8만 4,995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30일 만료되는 2017 회계 연도에는 약 5만 4천 명의 난민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난민 수용 인원을 줄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 혜택과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현행 35%에서 2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 절차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 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스리랑카도 북한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복을 유발하지 않는 대북 군사 공격은 상상할 수 없다고 전 미국 국방차관이 경고했습니다. 오늘 기자문답 시간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를 되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평안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4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 허가서는 물론 임시 거주증 심사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폴란드 내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인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 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을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가족, 노동, 사회정책부와 외국인 관리국이 최근 각 지방정부에 해당 지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일호에 담긴 대북 제재 내용을 자국법에 편입하는 절차, 즉 제재를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노동 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심사 중지 요청을 내렸다는 겁니다. 또 이번 심사 보류 조치에는 자국 내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주는 관련 허가서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유엔 결의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의 노동 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이뤄진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에 관여하거나 이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협력은 폴란드 내 개인 회사와 북한 간 개별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근로자가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북한인의 일반적인 입국이나 노동금지 조치를 가할 수 없으며 만약 출신이나 국적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시 명백한 차별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분명히 명시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7일호와 237호 채택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 근로자가 폴란드 내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유엔 결의 237일호에 담긴 북한 노동자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호는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며 노동자의 숫자를 기존보다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채택된 237호는 신규 노동자 금지는 물론 기존 노동자의 만료된 노동허가증 갱신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400명의 북한인이 자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약 550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7월 1일에 비해 줄어든 수치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에 파견된 10만 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비율은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발급된 고용 비자 건수는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29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북한인들이 폴란드 국민과 똑같은 노동 관련 법규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와 노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당국자들이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내 7명의 북한 외교관이 주재 중이라며 현재로선 북한 대사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덴마크 쪽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 군당국은 폴란드 조선소에서 진행된 덴마크 군함건조 작업에 북한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또 유럽연합 국가에서 북한인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가 해외에서 이뤄진 자국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 병참기구는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덴마크 DR방송과 인포메이션신문은 북한인 노동자들이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덴마크 군함 라우게 코크호 제작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매체는 당시 노동계약서와 거래영수증,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조달 병참기구는 VOA에 군함이 폴란드에 있을 당시 15차례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계약업체에 거듭 해명을 요구했지만 모두 그런 주장을 부인했다며 군함 건조 기간 내내 폴란드 조선소에서 현장을 감독했던 계약업체 카스텐센스 직원들도 그런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그러나 덴마크 DBC 방송사가 확보한 관련 서류를 고려할 때 하청업체의 하청업체가 북한 근로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덴마크 군함 건조에 이용됐고 이들이 의심스러운 환경에서 일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잡한 세계 시장 속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공급망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덴마크 조달병참기구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진행된 작업은 군함에 들어가는 선체와 기계 부품 일부에 한정됐다며 군사 관련 부품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국방부 장관실은 25일 BOA에 크라우스 요르트 프레데릭센 장관의 입장이라며 폴란드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북한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우게 코크호가 이미 폴란드 조선소를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난 상황에서 관련 혐의를 더 캐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은 해당 군함이 폴란드 조선소에서 출발해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의 카스텐스텐스 조선소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덴마크 조달병참기구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덴마크 DR방송과 인포메이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군 당국은 2014년 덴마크의 카스텐센스 조선회사에 라우게 코크호 건조를 발주했고 이 회사는 다음 해 건조 공정 중 일부를 임금이 저렴한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의 하청을 맡겼습니다. 크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북한 인력 송출 회사인 능라도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인 노동자 45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들은 10개의 선박에 대한 건조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한 척이 라옥의 코크호였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단체 16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적으로 제재한 바 있으며 능라도 무역회사도 이 중에 포함됐습니다. 라옥의 코크호 건조 당시 같은 건물에서 북한 노동자와 근무한 한 폴란드 조선소 직원은 DR방송에 상관들이 북한인들을 북한에서 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내 생각에는 그들이 심각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다며 비공식적인 강제노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북한인들이 작고 말랐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우게 코코오는 오는 12월 운항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스리랑카도 북한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북한인들이 더 이상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15일 작성한 대북 제재 결의 2322로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가 모든 북한 국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들의 해외 주재 스리랑카 외교 공간에서의 비자 신청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리랑카 외교 공간들은 신원 조회를 위해 모든 비자 신청을 본국으로 돌릴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리랑카 정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스리랑카 이민당국은 관련 기관의 북한 국적 제재 대상자들이 입국은 물론 환승 목적의 스리랑카 방문도 하지 못하도록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최근까지 북한과의 교역이 있었던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달 발표한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리랑카가 북한산 철과 철강 등 186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스리랑카의 반군단체가 북한 등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시도했고 지난해 3월에는 스리랑카를 경유하던 북한 국적자 2명이 약 17만 달러의 외화를 소지하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법의 초안을 만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리랑카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는 나라들은 스리랑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쿠웨이트와 스페인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고 태국과 필리핀도 북한과의 무역 등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데뷔로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열린 토의라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은경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엔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켓맨이라는 표현은 벌써 굳어졌죠.
네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완전 파괴 발언의 파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그런 비판도 제기됐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모호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북한엔 확실한 메시지가 됐다 그런 지적인데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Since the regime really only cares about its own survival, President Trump has hopefully put this in terms that the regime will understand.
김정은 정권이 오직 정권의 생존에만 관심을 두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말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공격을 전제로 한 방어적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명 자체는 정제되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위협을 한 게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한 보복성 위협만을 언급했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은 어디까지나 방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네, 과거 미국 대통령들 대북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해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때도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인 국제 합의를 위반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겨냥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연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목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관심을 덜 받은 토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리 외무상은 토요일인 23일에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자, 정신 이상자 등으로 불렀고요. 또 출국길에 오르면서도 자신의 숙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북한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면서 이밀 시각에 미 전략 폭격기를 격추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선전포고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어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고 따라서 북한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주장이 보입니다. 먼저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 핵실험 권리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왜 못하느냐 이런 거죠. 또 미국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무고한 민간인을 살육했다고도 주장을 하면서 핵을 보유한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 외교관들이 국제무대에서 항상 제기하는 논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런데 국제질서라는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핵과 관련해선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다고 하지만 이는 탈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NPT 탈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핵실험도 금지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우주로 위성을 발사하는 등의 행위에도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데 이 역시도 안보리는 관련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체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은 안보리의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질서라는 개념 속에서 이번 문제를 봐야 하는데요.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찬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을 향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또 흥미로운 전문가의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레리 릭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위원은 북한이 1950년 남침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이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한국을 돕기 위해 유엔 연합군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현재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인 만큼 당시 안보리 결정이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이며 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라는 발언도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945년 핵무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죠. 바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인데요. 사실 1900년대 초부터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고 한국의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본 민간인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당시 이 핵무기 사용이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이끌어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다른 나라 대표들도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매년 첫 번째로 연설을 하는 브라질을 시작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라들까지 굉장히 많은 국가 정상들이 북한 핵 문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열린 만큼 이 북한에 대한 우려는 뭐 반드시 거론해야 하는 주제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과거 집중 조명됐던 북한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제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당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인권인데요. 많은 나라 정상들이 북한 인권의 우려를 나타내는 연설을 했고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해 3월 발표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던 올해 장관급 회의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주제는 비확산이었습니다.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요.
그래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는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유엔 총회 일반 토의만 끝났을 뿐 제72차 유엔 총회는 내년 9월까지 계속됩니다. 미리 예고된 대로 유엔은 앞으로 1년간 인권 증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군축 등 이 9개 분야 총 172개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올해 유엔 총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와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놓고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 전략자산 배치를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대북 군사 공격은 없다고 미셸 플로이 전 미국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정밀 타격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플로노의 신미안보센터 이사장이 대북 선제 공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a kinetic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nd their missile arsenal that would not trigger some kind of
플러노 이사장은 26일 민주당 소속 노스다코다주 출신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이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플러노 이사장은 북한의 어떠한 대응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것은 없다며 적어도 내가 현역에서 이런 비상사태를 검토했을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군사공격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북한 공격에 따르는 대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과 배치됩니다. 한편 플러노이 이사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등 대북 압박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고위급 외교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that alone won't be enough. What we really need is a high-level kind of presidential envoy that goes over and engages President Xi and says, "Look, we are at a fork in the road."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위급 미국 대통령 특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내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며 중국의 선택을 압박하라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시급성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노이 이사장은 압박만 강화하고 외교적 대화 창구가 없으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트 캠프 상원의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핵심 당국자들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t really has to take someone who they know has the ear of this president and who is who has great knowledge.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한반도 지역과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으며 중국의 신임도 얻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트 캠프 의원은 북한이 현재 미국의 시급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접촉해온 미국인 전문가들 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새로운 인사들과의 대화를 거듭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접촉을 시도한 미 전문가는 보수 성향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제의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y offered to facilitate travel to Pyongyang for
자신이 원할 경우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북한 측의 제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날 북한 정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클링너 연구원과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 등 공화당과 관련 있는 미국 전문가들과 은밀한 접촉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분석관을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BOA에 북한이 예전부터 미국 정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I think you know North Korea would reach out to those that they think sort of represent what is now mainstream thinking in the US.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의 주류 사고를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방북을 초청했던 인사들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된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pointed out that since September 1st, Americans aren't allowed to go to North Korea.
지난 9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금지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당국자들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만나는 이른바 1.5 트랙이 서로 정보와 견해 등을 교환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참석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에 직접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도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미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요청을 두 차례 받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8월에 다시 요청을 받았지만 이때는 만날 필요 자체를 느낄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팔 부원장은 앞서 올해 노르웨이 오슬로와 스위스에서 열린 만남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국장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후엔 북한 측으로부터 더 이상 요청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 부원장은 북한 측과의 접촉 사실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believe that if North Korea really has something to say, they can say so through the New York Channel.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미국과 북한 간 대화 통로인 뉴욕 채널을 통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과거 대화를 주최한 적이 있는 기관들을 통해 약 7차례 미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핵공격을 위협하는 나라가 이처럼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비정부 기구들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에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만료를 앞둔 북한 인권법의 5년 연장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참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의 국제 NGO들과 30명의 인권운동가, 한반도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지난 21일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네서니엘 랜스 국장은 26일 VOA에 한 달간 서명자들을 모아 상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find that NGO letters can be extremely effective in urging members of Congress to move urgently on specific legislation. We feel lik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비정부 기구들의 서한은 의회가 특정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올해 말 만료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행동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랜스 국장은 최근 하원에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25일 찬성 415대 반대 0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서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억압 정권 아래 사는 수많은 북한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10만 명의 남녀노소는 강간, 유아살인, 고문, 기아, 강제노동, 처형 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 못지않게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북한을 탈출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연대감을 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잔혹한 정권 아래 있는 희생자들을 위해 재빨리 행동을 취해 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21세기 윌버포스 이니셔티브, 미국 인본주의협회, 세계기독연대 영국지부, 세계개입협회, 국제종교자유협회, 패트모스협회, 미국 러시아정교회, 통합마케도니아 디아스포라 등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앤드루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 제프 킹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대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고,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마커스 놀랜드, 로버타 코엔 등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들도 동참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연합도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basically, we want to get signatories from every state, and that's what we've done in the past. We've been able to get signatories on legislation from every state, so that when we do visit.
이 단체의 수전 숄티 대표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서명을 받은 뒤 상원 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상원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실명을 제시하며 그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과거에도 청원서를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북한 관련 법안 지지를 호소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주요 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과 대조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가 27일 미 농무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가을 추수에서 쌀 160만 톤, 옥수수 22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가뭄 때문에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과 다른 것입니다. 미 농무부는 특히 올해 쌀 수확량이 가뭄 피해로 130만 톤의 쌀을 수확했던 2015-2016 양곡년도보다 30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농무부의 한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농무부가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열흘에 한 번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의 네이든 차일즈 수석 연구원도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농무부가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 사진,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실태, 그리고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duction forecast was a multi-agency effort involving analysts from the Foreign Agriculture.
농무부 산하 해외 농업 서비스, 경제조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해 북한 등 각 나라의 곡물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 농무부의 분석과 달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2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으로 현재 수확하고 있는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확량 추정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지난 21일 VOA에 7월 말 이후 북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이미 쌀 등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이 줄었으며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다음 달 말까지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45만 8천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수확량 추정을 최대한 낮게 잡았을 수 있다며 북한의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would probably estimate on the low side. That's kind of their job is to worry about.
반면 농무부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을 정확히 추산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9월 기준으로 밀 수확량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만 5천 톤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 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통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행사에서 3축 체계의 핵심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방 한계선 준수 차원에서 최근 미 전략 폭격기의 북한 공해상 비행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해명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경제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 행사를 오늘 열었군요.
네. 국군의 날은 원래 10월 1일인데요. 올해는 다음 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경기도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에서 건군 69년 기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척! 척! 척!
우리 국군은 6.25 전쟁 당시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전후 복구와 조국 근대화에 헌신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한국군은 오늘 행사에서 현무 계열의 최신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위기 상황에서 군 행사가 열려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은 어떤 군사적 대응을 강조했습니까?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확보를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형 삼축체계의 조기 구축, 또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한국형 삼축체제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네, 또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이 삼축체계를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의 3대 축을 말하는데요. 북한 정권의 도발이나 공격 징후가 확인됐을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지막으로 북한 지휘부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말합니다. 이날 기념식엔 삼축체계 관련 무기들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미국과의 연합 방위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서 연합 방위 능력의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국 훈장 통일장도 수여했는데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한미연합방위 전력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또 큰 역할을 해준 데 대한 공로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웹사이트를 통해서 훈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의 표출로 생각한다라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 국군의 날이면 군인들이 주인공인데요. 대통령이 군인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장병의 인권 보장, 복지, 또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금쪽 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복무기간 단축, 사병 봉급의 인상, 군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병 봉급을 강조했다는데요. 현재 한국군 사병들의 봉급은 얼마입니까?
병장 기준 월급이 현재 21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0만 5,669원으로 오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한 달에 $350를 받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내년에는 장병의 월급을 30%, 2020년엔 40%, 22년엔 50%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군 복무 기간은 현재 육군의 경우 21개월인데 문 대통령은 앞서 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복무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북한 사병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앞서 오늘 기념행사에서요, 한국군의 핵심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됐다고 했는데 어떤 무기들이 선을 보였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삼축체계의 핵심 자산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300개 자탄을 탑재해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입니다.
1000km 떨어진 창문을 정확히 타격할 만큼 정확도가 높은 순항미사일 현모3입니다.
네,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인데요. 현무 2A는 사거리가 300km, 현무 B는 500km, 현무 EC는 800km인데 이번에 EC 실물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선제 타격, 대량 증보복의 핵심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패트리엇 미사일,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공군의 F-15 전투기들, 해군의 주력 함정들과 해상 초계기도 등장했습니다.
미한연합군이 유사시에 북한에 침투해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시범도 있었다고요?
네, 한국군 특수요원 140명이 먼저 낙하산을 타고 집단 강화 시범을 보였고요. 이어서 미군이 참여한 미연 특전요원 38명이 2000m 상공에서 강화를 하며 연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한국 외교부가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최근 미 전략폭격기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들이 지난 주말에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서 비행한 무력과시에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서 한국에서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북방 한계선 준수 차원에서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NLL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하여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무력과시에 대해 한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서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며 논평 요청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네, 한국 외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선 인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 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네요.
네, 한국 개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북한 경제 리뷰 9월호에서 그런 우려를 밝힌 전문가들의 논문을 전했는데요. 서울대 김병현 교수는 과거엔 북한 정권만이 불확실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유례없이 강력해지면서 불확실성의 변수가 훨씬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북핵 위기가 안보 위기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연구원의 김영일 연구위원도 북한 정권의 도발이 과거 일시적 긴장과 수습, 완화를 반복했다면 지금은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위험도 커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북한의 위협은 한국 금융시장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학습 효과만 믿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이유로 안보 위협에 따른 경제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북한 위기가 고조는 됐지만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전국 히스패닉 유산의 달로 정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미국에 끼친 영향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스페인과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과 중부와 남부 아메리카에서 이주해온 자들과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1968년 미국의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9월 15일과 16일이 낀 일주일을 전국 히스패닉 유산 주간으로 선포하고 남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공헌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날짜가 특별히 선정된 것은 백악관 선포가 지적한 대로 15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등 남미 다섯 나라가 독립한 날이며 16일은 멕시코가 독립을 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 기간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으로 연장했습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지금의 미국에 발을 딛기 오래전인 1565년 최초의 스페인 정착민들이 북부 플로리다의 포트 세인트 어거스틴의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오늘날까지도 활성적인 도시로 존재하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유입된 인구는 남부의 샌디에고와 로스앤젤레스, 북부의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도시들을 형성했습니다. 남서부에서는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최초의 소떼 대이동을 했을 때보다 2세기나 앞서서 멕시코 목동들이 가축을 몰고 리오그란데 북쪽 대초원을 건너왔습니다. 히스패닉들은 미국 군대에 들어가 아메리카의 가치를 수호하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국 산업을 변모시켰습니다. 이들은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운동들을 고무하고 추진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사람들로부터 이제 막 미국에서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까지 미국의 히스패닉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과 보다 나은 자녀들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